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31절부터 38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시 순종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을 가졌으면 당연히 순종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뭔가를 얻었고 그게 감사해서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스스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17절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너무 아주 이상적이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뛰어난 학자들도 그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고린도가 아주 그 풍부한 도시였으므로 여러 가지를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은사도 받은 그런 교회였고 여러 가지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많은 기준을 삼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이제 다른 가르침을 듣게 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립니다. 다른 가르침을 들으면서 오히려 처음에 들었던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시시해 보이고 그다지 깊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복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자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권세를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정신이 잃은 그런 짓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바울에게 크게 임했냐면 정말로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기준이 아니라 복음만 기준으로 삼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웃고 그런 다른 기준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그 기준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하는 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면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특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16절에 조금 더 선명하게 그거를 밝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어떤 육신적인 그런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냥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길을 조금 더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 원할 때 축복을 주시는 분 아니면 우리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했다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훨씬 넘어서서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알았다. 그런 사람은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고백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게 맞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는 이것을 못 누릴까라고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계속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심지어 정신 잃은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요.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실 믿음은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계속 강권하고 계속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준뿐만 아니라 또 순종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만큼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면 그분을 순종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고 뭔가 이렇게 바울의 기준이 돼야 뭔가 어떤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순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순종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근데 야고보서 1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할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너무나 유명하게도 그 행실 없이는 그런 행실 없이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가 순종을 안 하면 어떤 걸로 비유하냐면 말씀을 행하고 듣기만 하고 그것을 잊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말인데요. 그냥 말씀을 듣고 온 마음으로 믿고 온 마음으로 감동받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나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심지어 그렇게까지만 하면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냥 내가 믿었다. 내가 들었다고 믿고 순종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속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얼굴을 거울에 보는데 그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순간입니다. 또 이렇게 그 거울을 안 볼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그 얼굴의 모습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자신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런 자기의 죄성, 자기의 더러운 것을 대면하고 그대로 행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이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향한 편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향기를 우리가 품고 있고 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나 세상에 돌아갈 때는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또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불순종이다. 그리고 자신을 속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하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왔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정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고 여러 가지 행실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인생이 실제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충실하게 그 복음에 진실되게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기준을 계속 주십니다. 분명히 이런 복음의 믿음 이 성경이 기준이 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반드시 순종도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많이 채워지고 많이 우리가 뭔가를 쌓고 나서 그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정말로 우리를 사로잡히는 그런 어떤 큰 홍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뭔가가 그때서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준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수준이 안 돼서 나중에 순정을 하겠다, 아니면 내 믿음이 그 정도로 안 돼서 내가 나중에 순정하겠다 하면 네,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린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해석이 많고 또 논란이 많지만 말하면 이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계속 주인의 모든 물건을 허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허비를 하고 계속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거를 알고 이제 곧 있으면 잘릴 것이니까 이렇게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사실 지금 뭔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심판이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빚진 자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100이 빚인데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용서를 할 거면 그냥 다 용서를 해주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50,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80이라고 할까? 혹시 뭐 주님의 어떤 빚을 너무 많이 이렇게 용서, 이렇게 지워주면 또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 곳간이 또 이렇게 뭐 뭔가가 없어지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것으로 그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50,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들을 용서해주면 이들이 나를 영접할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주인이 그것을 지혜롭다고 여기고 칭찬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주님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앞으로는 잘할 것을 맹세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비유 안에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청지기는 이때 맥락상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계속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메시아를 전함으로 전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의, 자신이 세운 그 기준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곧 오는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얼만큼 지금 자신이 비참하고 얼만큼 이게 시급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뭔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 자기가 살려고 모두의 그런 빚을 용서해 줬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엇입니까? 빚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포인트가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급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님 가운데 있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뭔가 지금은 내가 나약하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때를 허락하실 거고 그때서야 내가 진짜 순정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시급하구나. 물론 구원을 잃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올바르게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일을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그 능력과 모든 그런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시급하거나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4장 44절부터 51절입니다. 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끝나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 정확한 때, 그 정확한 일시 이거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제자들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고 계속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지만, 한 마음이지만 이제는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계속 급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는 좀 멀었다. 혹시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실 수도 있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51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뭔가 그래도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덜 특권을 덜 받고 이렇게 들어가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받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이렇게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말로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어지고 나의 목숨을 드려도 이 구원이 정말로 그 구원을 살 수 없는 그만큼 큰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때에 맞게 정말 그 양식을 나누는 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아니면 어떻게 크게 세계복음을 할까? 이 모든 것 이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너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8절에 보면 그 작은 능력으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뭔가를 펼치고 고린도 교회처럼 뭔가 이렇게 크게 세력을 얻은 교회는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순종을 하려고 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말을 지키고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순종이 시급합니다. 뭔가를 많이 얻고 상식적으로라면 뭔가를 많이 얻고 나서 뭔가 훈련을 하고 나서 뭔가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서 쭉 가는 게 우리의 상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냉철하게 보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 움직이게 돼 있고 뭔가를 더 기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고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주셨고요. 그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을 가졌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너무나 큰다는 것을 아는데 그 복음이 100이라고 하면 나는 0.1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발견하고 나서 그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한 것처럼 나도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그때서야 내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에게 먼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마음으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눠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물길로 갔었는데 그 물 길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중요한 대화 속에 너무나 큰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다. 너무나 큰 비밀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를 듣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그 남유다는 저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고 무엇이 올바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올바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너무나 중요한 비밀인데 그거를 듣고도 이 여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좋은데요. 아, 예수님 너무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듣고 이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물론 점진적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순간이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봤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결론을 도달하고 정말로 그 수가성에 가서 모두에게 전도하는 중에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서는 그 떡을 사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맥락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은 순종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많은 감동을 받고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돼서 나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빼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배출하고 이게 다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채워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다시 나간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의 뜻을 계속 행하고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얼만큼 기뻐하십니까? 더욱더 채워주시고 순종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조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신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신자들만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전도를 하는 사람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전도를 하는 중에 또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전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게 내 양식이다.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더해주시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를 하지만 전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만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36절에 보면 그렇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뿌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또 그 이전에 그 마련하는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라든지 모든 선지자들이라든지 그런 믿음을 붙잡고 계속 이 믿음을 전해왔던 그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밭이 희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추수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추수하고 거두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뭔가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때서야 이들이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나가서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중남미 분들을 보면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준비로 세상을 살린다? 나의 준비로 세계복음화를 한다?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시고 다 그리스도 안에 주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나의 다른 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그리스도가 완벽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남미에 이렇게 조금 있으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에 그런 충격을 받고 정말로 복음이 너무 기쁜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해를 하든지 뭐 이해를 못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다 토해내고 반응을 안 하면 아, 합당한 자 아니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정말로 효과적으로 세계복음화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조금 답답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다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쓰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도를 많이 합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조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이애미를 가서 그 마이애미를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돕다가 또 이렇게 중남미가 연결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업돼 있을 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낙심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흥미로운 게 그 36절에 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삭도 받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싹을 이렇게 다 받았으니까 받을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어로 볼 때 그 거두는 자가 싹을 받게 돼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돼 있다 아니면 모으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들에게 싹스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하는데 싹스를 왜 주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주님께서 주셔야지 내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런 삭시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계속 요즘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순종을 해서 나갈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100명이 우리의 말을 안 들어도 그냥 한 명이 그 말을 들어도 사실 그게 너무나 기쁩니다. 뭐 100명, 1000명이 안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한 명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가 사실 수고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느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왔는데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영혼들의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70인들을 보냈는데 너무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70인들은 아주 기쁘게 왔는데 결국에는 그 역사에 취해서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그런 업적 때문에 행복해 한 거였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도 이렇게 1차적으로는 전도겠지만 또 모든 순종도 사실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그 열매를 맺는 자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사실 작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하나를 순종하게 되면 하나하나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로 정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생산을 한 자에게는 더 많이 맡기고 사실 이렇게 많이 생산했다 뭐 적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정말로 믿었고 순종했다는 그 자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달란트를 숨고 주님께서 거두러 오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너무 엄격하시기 때문에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시작도 안 할 거고 오히려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다 이렇게 묻힐 거다라고 한 그 자에게는 사실 너무나 큰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이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까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뭔가 효과적일 것 같은데 마가복음 13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3장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저하고 안 맞는 구절이지만 제가 정말로 이 구절을 이해하도록 계속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큰 재난이 오고 큰 그런 시험이 올 때에 대한 말이긴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위기 때만 준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리러 나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미리 염려하지 말자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라.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뭔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의 생각에 이게 다 일리가 있을 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인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준비해도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해도 물론 준비가 필요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영혼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소이냐? 이거입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시는 것이고 안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아무리 모든 것을 잘 풀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이거를 믿고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를 정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마지막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마치실 거라고 그때서는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이고 사단도 이기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루고 나서 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더 기도하고 성령님을 조금 더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것 때문에 모든 민족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내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꾸준히 하기 때문에 뭔가 지속을 잘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우리 안에 그 빛이 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어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정말 깊이 믿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를 살리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상황은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나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은혜를 받기는 아니커녕 정말 이렇게 은혜를 내가 받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점점 많은 상황들이 몰려오고 점점 정말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들이 매일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강하고 그만큼 이 세상의 상태가 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서 뭔가를 더 하셔야 되냐?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를 계속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급하고 또 주님의 뜻입니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안 하게 되느냐? 왜 우리는 이것과 별개로 살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걸로 더 채워져야 된다는 의미는 물론 있겠지만 그 진리가 부족해 보여서 아직까지는 순종을 못하겠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있어야 그때서야 순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힘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작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조금 도전하고 조금 한 걸음을 하고 정말로 순종을 해보겠다고 정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기 때문에 더 쏟아부어주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부족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맞다면 도전하는 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도 초기에 많이 썼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배우는데 강의실에 수영을 배우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는 숙지할 수 있는데 강의실에만 배우다가 이렇게 수영장에 가서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의실에 수영을 마스터하고 나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순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숙지하고 나서 내가 순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순종을 할 때만 오히려 더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비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나는 뭔가가 안 되는 그런 모순되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아간다.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특징은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얻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은사라든가 은변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풍성했고 또 그런 지식과 그런 말하는 능력 그런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미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부족한데 정말 냉철하게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냥 뭐 꿈배를 치를 때마다 이렇게 더해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맞이한다고 할 때 정말로 그런 어떤 누가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섬나라에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가서 이제 이 섬나라를 살려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부족한 게 있었나? 정말로 그 나라를 살리기에 부족한 것이 있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이 그만큼 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자로서 그 정체성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기만 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럼 전도를 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그럼 말을 잘해야 되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지만 그것과 내 인생을 정말로 주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 하는 부분과 관계없이 사는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꼭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꼭 주님의 뜻을 살아야,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조금 나의 일을 보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조금 섬기고 그냥 이렇게 나의 것을 지키고 또 주님의 것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느냐.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기쁠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순종을 하면서 정말로 그 비밀을 맛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정말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를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있었다면 정말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믿음으로 완벽하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주님 전 세계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정말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과 또 정말 우리가 아직도 모르지만 복음을 받을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받으신 말씀과 계속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도 말씀을 계속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를 두고 계속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